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늘 인식하며 기도의 중요성 또한 아울러 인식하면서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매번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기도가 항상 우리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우리의 원하는 거나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편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급급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실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셉트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정도로 기도가 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하고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고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말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무시되고 외면되고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이라는 거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러면 심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통촉이라는 것은 헤아려 살펴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개정판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사, 우리의 생각을 헤아려 달라.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생각,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헤아려 주옵소서, 살펴 주옵소서, 감찰해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내면의 세계를 오픈하고 내면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 생각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는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진실된 고백입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포장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저의 심사입니다. 저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상태를 좀 알아주시옵소서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자의 자세예요. 정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꾸밈이 없어야 돼요.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포장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헤아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솔직한 이런 honest한 prayer,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기도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심사를 하나님 앞에 통촉해달라고 헤아려달라는 솔직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2절에 보여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모든 기도가 부르짖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소근소근 말하는 말투로, 때로는 침묵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형태를 말할 때 어떤 기도의 형태를 절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서서 기도해야 된다,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형태의 기도를 절대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도 형태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것은 하나의 기도 형태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것은 기도 형태 이전에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까도 우리의 심사를 통촉해달라고 심정 헤아려달라고 했듯이 두 번째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르짖는 이 기도자의 마음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기도자로부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꼭 항상 부르짖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라고 하면서 그는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후반부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아니다, 진정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 My King and My God. 근데 이 나의 왕이라는 my king, my god, 이 my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나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모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아내의 하나님, 나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며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가 바로 나의 왕, 바로 나의 왕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심 우리가 잊어버리고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기도가 참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바라며 구하는 것이라고 셋째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오후가 아니라 저녁에, 물론 오후나 저녁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나의 마음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는 시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십니까? 그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라세요? 이 바란다는 게 뭘까요? 이 바란다는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바라지 못해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기도 시간에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좀 우스운 예화지만 어떤 술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술집의 주인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고소했냐면 교회를 대상으로, 옆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 이은즉 옆에 있는 이 교회가 끊임없이 허구한 날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을 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양쪽 사람들을 소환했습니다. 증인들을 소환했어요. 술집 주인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이 교회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증인석에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술집을 놓고 기도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 술집이 망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증언, 양쪽의 증언을 듣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참 이상하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정작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믿지 않구나 라고 푸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기도 위에도 이후에도 기대하는 바라보는 그 마음, 확실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는 신관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필요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하나님 앞에 관철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악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가 상징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가 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항상 성경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 불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만한 부분이 있는가, 교만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 속에도 내 내면 속에도 겉으로는 오만한 적 오만한 것 같지 않지만 속에 그 숨어있는 그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시편 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을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오만한 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 멸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좀 새로워져야 되고 바로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거짓말해도 괜찮고, 속여도 괜찮고, 좀 오만해도 괜찮고, 죄를 좀 져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용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타협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측면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적인 성품,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공의와 사랑과 용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사건이라고 해요. 용서의 사건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뜻해주고 있지만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믿는 자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의한다면 죄를 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졌을 때 그 죄의 대가는 다 멸망이고 완전 폐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망이고 멸망인데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공의가 없었더라면 공의를 충족해야 할 필요가 없더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멸망만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용서를 주신 것이 또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헛된 사건이 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온전히 인식하며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치부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오만한 자 이런 자를 싫어한다는 거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 기도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자인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 이런 내면 속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그 취약된 부분들이 제거되고 근절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진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자의 자세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로 구속받은 자예요. 우리가 행한 것,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로 구원받은 자다, 구속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에. 그것이 인자란 말입니다. 인의 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인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속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며 우리의 노력으로만 삽니까? 노력도 중요해요. 우리가 애써서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죄악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와 긍휼로 구속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사건과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의 인자로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풍성한 인자를 이제는 믿는 구속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자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입어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자, 그의 인자가 우리의 힘이다. 여기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풍성한 인자로 구속받은 자는 구속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인자로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로 힘입어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예요. 왜냐하면 풍성한 인자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산다고 합니다.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악으로 자기를 든든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악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편 52편 8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는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은혜, 그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그 인자를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나는 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오직 나는이라는 말에 우리나라 말에 없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나 이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but 그러나 as for me 그러나 나로서는 이런 말이죠. 그러나 나로서는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냐면 4절 5절 6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 5절 6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죄악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이거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만함과 교만함과 거짓말과 죄악을 기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러나 나로서는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반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서 인자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아까 4절, 5절, 6절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4절, 5절, 6절 다 거부해야 됩니다. 오만한 거, 죄악,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거부해야 됩니다. 속이는 거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풍성한 인자를 힘입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게 경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외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경외함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왜 여기 기도와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경외하고 그 경외함 가운데 경배한다. 근데 여기 기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은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과 따로 동떨어지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가고 잘못된 삶은 삶대로 가고 그 관계없이 우리는 기도만 합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경배하며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따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 이 기도 내용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관이, 바른 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삶과 무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경외함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경배하며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결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둘째로 하나님께 피하심, 의뢰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참다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경외하며 경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신다는데 8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인하여라는 말은 NIV 영어성에 Because of my enemies,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신다.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보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원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원수를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방해물, 어떤 대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자의 삶, 기도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의, 의뢰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들 인하여 원수 때문에 죄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주님의 길이 내 목전에서 곧게, 스트레이트 곧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your way straight. 너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wasting time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 성도님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eventually 결국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 악인들의, 그 원수들의 그런 모습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방해하고 있었는지, 다윗을 방해했는지 구절에 보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결국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암만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자기 꾀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말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대상도 방해할 수 없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인자로 구속받은 자로서 순종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자는, 그런 측면에서 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의지하게 하신다.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이 피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refuge in you.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게 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피할 대상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바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인자로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마 다윗의 삶 전체를 잘 요약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거 걷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런 경험하는 것이죠. 인도하심의 결말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잔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뭔가가 대박이 터질 것 같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잘됐다. 성공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근데 시편의 23편 다윗은 대박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평생에 있어서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그의 인자로 힘입어 사는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하는 자가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중에 하늘의 하늘나라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시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 피합니까? 우리 주님을 의뢰합니까? 우리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참된 기도가 회복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